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탄광 도시인 케멜로보주의 한 쇼핑몰에서 어제 불이 나 적어도 64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전 케멜로보 시내 4층짜리 쇼핑몰 윈터체리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로 4층 영화관에서 발견됐고 아직 10여 명이 실종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이 시작된 곳에서 한 어린이가 라이터로 고무에 불을 붙였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국무위원이 시 주석 특사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승진 후 처음인 왕이 특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왕이 국무위원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가 고도로 높은 수준이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왕이 국무위원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우호적인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오늘 왕이 특사의 방문 계획을 언급하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획 등 양국 간 주요 정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가국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를 업체당 현행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행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또 외국산 철강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한국산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키로 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매우 생산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은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인 탈레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존 니컬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니컬슨 사령관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불안하게 만드는 러시아 측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며 러시아의 무기류가 타지키스탄 국경을 거쳐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수를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이들과 경쟁하는 탈레반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에서 니컬슨 사령관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도 어떤 나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적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에 인접해 비행함에 따라 타이완 항공기가 오늘 출동해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성명에서 중국 정찰기와 수호위 전투기, 항공기 등 여러 대가 타이완 해협 위를 비행해 항공기를 출격시켜 이들이 기지로 돌아갈 때까지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21일 중국의 라오니앙 항모 전단이 타이완 해협에 진입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분리 시도에 강력한 공개 경고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과 무사 무스타파 무사 가드당 대표 등 두 명만 출마한 가운데 엘시시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LCC 대통령 측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국 불안정과 경제 악화로 미국과 가까운 안정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LCC 대통령의 야권 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 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긴 어렵다고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해온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식량보다 핵 개발을 우선시했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인권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resolution L29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29 the resolution does not meet the above objective. Therefore, we cannot join the consensus on this.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 역시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컨센서스로 채택된 점을 환영한다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채택된 결의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해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 강경하고 엄격한 성향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미 전직 당국자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볼튼 지명자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ery forceful personality. A very, very tough negotiator. And so I think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talks,
와일더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는 상당히 똑똑하면서도 강하고 엄격한 협상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언론에 나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해줄 인물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볼튼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The president obviously likes people who go out and defend him on television. And John Bolton has been doing tha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역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볼튼은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군축 협정과 핵 관련 사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정통하다는 설명입니다.
I know John Bolton. I think he'd be very good as a national security advisor. He knows the issues. He's very proactive.
하지만 볼튼 지명자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CIA 등 각부 각처의 정책 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he's very well suited to be national security advisor beca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is somebody who has to present the president with options, who has to adjudicate.
볼튼이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지식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고 있지만 중재보다는 언쟁에 능한 활동가 성향이 안보 보좌관 직책을 맡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볼튼 지명자의 이 같은 행동가 성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튼 지명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왔고 외교 안보에 있어 늘 비현실적인 행동만 촉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I want to point out that Bolton has never been responsible really for anything. He has always been a sort of in-house critic. In the administrations he's been in.
그러면서 외교 해법을 믿지 않는 볼튼을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무대로 들어서는 중이라며 이는 아마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Well, I think it will mean a much more hardline profile for foreign policy. Mm-hmm. Mr. Bolton does not believe in diplomacy.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볼튼은 수십 년 동안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만큼 전반적인 북한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John Bolton for decades have been talking about regime change a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crisis.
또 행정부 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일하다며 회담에서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면 대북 정책은 더욱 매파 성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ly moderating influence will come from Secretary Mattis, but there is no one else counseling President Trump.
반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교체 결정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이미 완성됐고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said he's prepared to meet with Kim Jong-un and that will go forward. I think I think the president knows what,
Seymour 전 조장관도 이번 지명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정책 전환 목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교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He didn't feel that comfortable with McMaster. He found him annoying. And so the reason for the change may have very little to do with tha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폼페오와 볼튼 지명자를 매파 성향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존 볼튼 전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적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적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대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볼튼 전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대사는 의회와 미국인들을 이라크 전쟁으로 호도하는 정보를 정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폭격과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 타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볼튼 전 대사를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악의 충돌을 지지할 예스맨으로 가득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볼튼 전 대사는 미국을 처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이끌었다며 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인준되기에 너무 극단적인 인사였다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에도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는 오랫동안 북한 정권에 매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북한 정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발표된 뒤에는 과거 발언을 다 잊으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대사가 북한에 대해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김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이면 만 70살이 되는 볼튼 전 대사는 워싱턴 정계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 초강경 보수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과 이웃한 미 동부 볼티모어 출신인 볼튼 전 대사는 26살에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4년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설계했고 2005년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돼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호 채택을 이끌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가 북한 문제로 주목을 받은 때는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튼 전 대사는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no purpose in negotiations until they had visibly and concretely eliminated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
북한 정권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을 이때 이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Bush has made it very clear he wants to resolve this matter peacefully and through the exertion of diplomatic, the maximum amount of diplomatic pressure.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최대 규모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당시 볼튼 전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행태는 불량 국가와 외교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사적 해법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량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볼튼 전 대사의 입장은 10년이 훨씬 지난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 포럼 강연 뒤 VOA에 북한의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년 동안 핵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했고 그들의 거짓은 이미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란 겁니다. 지난해 9월 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나 제재를 더 해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늘릴 시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최고였다며 특히 북한과 이란 비판은 연설의 백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언론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에선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 선전 전략으로 일축하면서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대북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동안의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선포한 대중국 무역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중 두 나라의 대립과 갈등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북한 핵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처해온 과정을 보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던 것이 확연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력과 교역 관련 조치를 연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중국이 무역 문제에서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지만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매우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무역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는 국면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지만 지금은 미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국면 전환에서 중국의 역할 또는 협력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여전히 평가하면서도 무역 분야에서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그동안 발언과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많이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자주 상반되는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말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중국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입장 변화는 몇 차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돕는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은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 있다. 그게 내가 해온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을 명백하게 연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도 포함이 될까요?
당장 미중 간 북핵 문제 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공조나 협력을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변화가 강력한 제재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현재 전체 수출의 90% 그리고 석유류 수입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버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과 식량,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국에 크게 양보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을 경제적 침략자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협력 전반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긴 어렵다고 제임스 주무알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 역량 제한과 확산 방지 등을 중단기 목표로 두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과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 재개를 허락하는 것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순서로 주말트 전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t's obviously a major development. I think there is obviously an element of risk involved in this too. And
물론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 역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엄청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갈지 등에 대한 합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전했는데요. 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o explore what the North Koreans mean. And since we haven't heard directly from them, I think getting together and talking.
저는 북한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평가가 틀리길 바라지만 제 생각에 이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목표일 겁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장기간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비춰봤을 때 북한의 최근 비핵화 발언 역시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 side has mentioned before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denuclearize, but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건이 있었죠. 저희는 이런 조건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북한의 발언이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발언을 반복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제재는 별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단계적 접근 방식을 언급하셨는데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역량 동결 혹은 제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I guess that's consistent with my comment that denuclearization is a long-term goal and so we need to have
저는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공 가능한 중단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의 사찰을 실시할 수 있겠죠. 또는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불량 국가나 불량 단체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판매하는 건 미국의 큰 우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런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할 텐데요.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Security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is the bedrock of our policy, and I don't see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의 대가로 이런 동맹을 거래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관련 대화를 했었습니다. 식량이나 의료품을 전달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들도 많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Another thing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American side to raise is the three American prisoners in North Korea. It would be a nice.
미국 정부가 제기해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겁니다. 북한이 이들을 석방한다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수색 재개를 허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두 정상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서로 신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한 북한과의 관여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문제를 천천히 밟아나가는 것이지 북한 정책의 엄청난 변화를 논의하거나 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제재 강화를 위해 해상 봉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do think that if we don't make progress in our talks with North Korea, I do think continuing to implement the existing sanctions.
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현재 가해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재들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게 될 수 있는데요. 해상 봉쇄 역시 이런 추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현재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거죠. 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항구를 들렀던 선박들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현재 가해지는 제재들에 대한 이행을 강화해서 북한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 문제들을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설 미국이나 한국 당국자들에게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I think it will require a lot of patience, but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ose preliminary talks.
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예비적 성격의 대화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부차관으로부터 미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비정부기구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전달 체계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개별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고립으로 대북 무역 제재와 여행 제재 같은 지렛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했던 노력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더 많은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함께할 상업이나 여행이 거의 없다며 이는 북한이 협상에 덜 얽매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항상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맞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껏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정상회담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뤘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7월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는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반응마저 시큰둥했습니다. 쇼운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더 쌓는 장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설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완전 파괴, 늑다리, 선전포고 같은 거친 언사를 구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전환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데 이어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리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월 10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한한 북한 김여정 특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면담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평양에 간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의용 실장입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즉각 만나자며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이처럼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미북 대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청사시키자 국제사회와 언론은 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두 달 사이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 26일로 8년이 됐습니다. 북한 소행 여부를 놓고 재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아들 고 안동엽 병장을 잃은 안시영 씨는 여전히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군보다는 육군이 두 발이 땅에 닿고 땅이 넓으니까 이 해군 정말 반대했어요. 저요.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 행사를 하루 앞둔 25일 BOA와 만난 안 씨는 아들이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해군 입대를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 병장이 떠날 당시 나이는 23살, 해군 입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부모는 어디다 묻고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씨는 최근 삶 속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정치 논리와 이념에 의해 흔들리면서부터입니다. 자칫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의 명예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안 씨를 비롯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주목으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건 그중 하나입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진 점도 유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출범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 공동대책협의회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 청와대에는 천안함 침몰 사고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7만 2,050명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필요로 하는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채 24일 마감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직후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민간 전문가 25명과 군 측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도 합류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박정희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는 26일 BOA와 만나 이런 과정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미국 조사관들, 사회 조사관들이 왔지만 나는 항상 그분들하고 계속 매일같이 브레인스토밍, 토의를 하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이 이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합동조사단은 인양한 천안함 한미와 함수에 대한 현장과 시뮬레이션 조사 등을 통해 내부 폭발이나 좌초, 피로 파괴 가능성은 낮지만 수중 폭발의 버블 효과와 충격파에 의해 선체가 절단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끌이 어선을 통해 건져올린 어뢰 추진 동력 장치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생존자와 초병 진술을 통해 어뢰의 수중 폭발을 최종 확인했다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당시 천안함 갑판병이었던 전주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 회장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초했다면 우리는 지금 46명이라는 사람이 전사 안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느꼈을 땐 좌초했으면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배가 엎어졌었고 그리고 물이 막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사고 당시 때 또 소리도 들었던 소리를 보면 엄청나게 큰 쾅 한 번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이렇게 확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붕 뜨면서 옆으로 가라앉았었고요. 예, 좌초 같은, 사실 저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좌초에 대해서 이야기 들 때가 진짜 화가 많이 나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목격했던 유가족들도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씨입니다.
암초에 부닥쳐서 뭐 배가 갈라졌다는 운동, 또 아니면은 잠수함이 지나가다 옆에서 받았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함 여기 이 함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잖아요, 저거를. 그 힘에 의해서, 밑에서 치는 힘에 의해서 이게 다 위쪽으로 이렇게 꼭대였더만. 그리고 그 꼭대기 연통은 날아가 버리고, 그게 쇠가, 그 겉에 싼 쇠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게 휠 정도로 이게.
유가족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천안함 조사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각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가면서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 수행이다라는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걸 밝혀주신다면 이런 어떤 그 남남 갈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천안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천안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안 씨 역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반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천안함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언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67이니까 뭐 20년 안에 죽겠죠. 뭐 20년 안에 이렇게 하면은 죽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이게 또 판정이 될 것인가 참 아주 궁금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판정이 날까 하는 게 참 궁금해 진짜요.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인 19명과 기관 5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제재 이후로 러시아의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과 파괴적인 연쇄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범죄 공격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가운데 하나가 나페트야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페트야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 미국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또 러시아 정부 산하 사이버 기관들이 지난 2016년 3월 이후 미 정부 기관과 중요한 산업 기반 시설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표적에는 에너지와 원자력, 상업 시설과 수자원, 항공 주요 제조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이런 사이버 공격 대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미 대선 개입, 고질적인 부패와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으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 영국인 두 명을 독살하기 위해 군사용 신경작용제를 사용한 것은 러시아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100건 이상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발표됐을 때 러시아가 친구인지 아니면 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 스스로 좋은 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쁜 편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행동을 바꾸겠다고 결단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